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독교 왕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5장 11항부터 제5장 15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1536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그때 칼빈의 나이가 겨우 26세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가 쓴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책으로 사람들에게 즉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종교개혁에 이 기독교 강요가 끼친 영향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기독교 강요 제5장 11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제5장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주 창조와 그 계속적인 통치에서 빛을 발한다라는 것이고요. 11항과 12항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경배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마침내 미신과 혼란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11항은 제목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역이라는 거울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원한 왕국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그 뚜렷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점점 더 우둔하여져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구조와 질서에 대하여 말한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거나 혹 온 땅을 두루 바라볼 때 마음을 기울여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가 우리 중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오히려 창조주를 무시하고 나태하게 앉아서 그의 사역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연의 통상적인 과정 밖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로 지배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운명에 의하여 회전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이 말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섭리로 이해하지 않고 우연의 결과로 생각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것들의 안내와 지도에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신성에 대한 개념을 경솔히 파악하고 즉시 자신의 육적인 망상과 광란에 빠져 들어가서 마침내는 공허한 것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실로 우리는 어떤 점에서 서로 동일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자신의 특수한 오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괴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위해서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버리는 데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서로 각자 다르지만은 한 가지 점에서 동일하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기괴한 가공물, 다시 말하고 우상이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러 가지 우상들로 대체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범인이나 둔한 자뿐만 아니라 가장 탁월하고 다른 일에 있어서는 예리한 식별력을 가진 자라도 다 같이 이와 같은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모든 철학자가 얼마나 유창하게 그들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었던가요? 가장 미련한 자처럼 행한 다른 철학자들은 그만두고라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종교적이며 가장 신중했던 플라톤 역시 자신이 생각해낸 둥근 구체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길을 비추어 주는 것을 그 임무로 하는 지도적인 인물들도 이렇게 방황하고 비틀거리거늘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마찬가지로 인간사의 통치가 너무도 명백하게 섭리를 증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고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만사가 생각 없는 운명의 의지에 의하여 뒤죽박죽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온 세상이 통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우연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허와 오류에 크게 기울여져 있지 않은지요. 내가 항상 말하는 것은 가장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이지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는데 그 광기가 지나친 천박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마지막 요 부분의 문장은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들의 형편이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미친 듯이 욕되게 하는 무식한 일반 대중의 상태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칼빈은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플라톤과 같이 가장 뛰어난 자들의 상태가 길을 잃고 헤매이고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있다고 하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상태가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욕되게 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그 광기를 보여준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제 12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항의 제목은 하나님의 현현은 인간의 미신과 철학자들의 오류에 의해서 질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 땅을 채우고 뒤덮은 그 무한히 더러운 오류의 진창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마음은 미군과 같아서 국민마다 여러 가지 허위에 각각 끌려갔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뿐인가? 거의 각 사람마다 자신의 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솔함과 천박함이 무지와 흑암으로 더불어 결합되어 하나님 대신 자신을 위하여 우상과 환상을 날조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거대하고 풍부한 샘에서 물이 분출되어 나오는 것처럼 막대한 신군이야말로 여기 막대한 신군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우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군, 우상들이죠. 막대한 신군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극단적인 방종으로 흘러 하나님에 대하여 이것저것을 고안해 냈던 것입니다. 큰 샘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막대한 신군, 즉 무수히 많은 우상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서 세계를 혼란의 와중에 빠지게 하는 미신의 목록을 구태여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끝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 정신의 그 맹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미신에 대하여 아무 말하지 않더라도 많은 부패를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미개하고 교양이 없는 천박한 사람에 대하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성과 교양으로 하늘나라를 통찰하려고 애쓰는 철학자들이 서로 불일치하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요. 지혜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 예술과 학술이 잘 세련되면 세련될수록 그러한 사람은 자기 의견에 더 아름다운 색채를 입혀 위장해 보려고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조사해 보면 그것들은 모두가 다 허무한 그림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허무한 영어에는 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무한 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연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칭을 끌어낼 수 있으나 그렇죠. 자연의 이것저것들이 다 우상이죠. 자연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칭을 끌어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단일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여러 가지 신을 끌어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단일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얼마나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까? 이러한 자신들의 사상이야말로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각종의 제신에 속아 점점 더 심한 오류에 끌려 들어가는 일만 없으면 공허한 것에 기울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같은 수법입니다. 애굽의 신비주의적 신학은 아무 이유 없이 헛소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자기들 모두는 용의주도하게 이에 대하여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부주의한 사람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처음 볼 때에는 이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것치고 종교를 기본적으로 부패하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극히 혼란한 다양성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 외에 경건을 경멸하는 자들을 대담하게 하여, 담대하게 하여 그런 뜻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 외에 경건을 경멸하는 자들을 담대하게 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념을 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의견의 불일치와 심지어는 천박하고 어리석은 가르침 때문이라고 보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신을 탐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공허하고 어리석게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주저없이 추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하고도 아무 형벌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 그들은 이렇게 하고도 아무 형벌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는 이 말은요. 영어 원문에 보면은 직역을 해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추론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논리를 펴고 주장했으면서도 그러한 그들의 추론, 주장을 안전하다, 확실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경건을 아주 천박하게 경멸하는 자들은 추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념을 몰아냈는데요. 그러한 자신들의 잘못된 그 주장, 추론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신들을 날조하여 끝없는 논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불경건을 감추기 위해서 인간적인 무지의 연막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결코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식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똑같이 불일치를 일으킬 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탐구하는데 그렇게 많은 잘못을 범하는 인간이니만큼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하여는 한층 더 어리석고 눈이 멀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시몬이 데스는 폭군 히에로에게서 하나님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하여 하루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사람들은 이 답변을 칭찬하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이 답변을 칭찬하였습니다라는 말은요. 폭군 히에로의 질문에 대해서 시몬이 데스가 이제 답변을 잘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답변은 이제 계속 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시몬에 대해서는 고대 그리스 시인으로서 기원전 556년부터 468년까지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히에로 왕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처음에 그의 답변은 하루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었고요. 계속해서 보면은 다음날 다시 그 폭군이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자 그는 이틀 동안의 여유를 더 허락해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였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두 배가 됐죠. 이틀. 그는 여러 번 날수를 배로, 그러니까 두 배로 연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4일 달라고 했겠죠. 그 다음 8일 달라고 했겠죠. 그런 식으로 그는 여러 번 날수를 배로 연기하고 나서 마침내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예, 이게 이제 그의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를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알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그가 그렇게 희미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일을 중단하였던 것은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명백해지는 것은 인간이 본성으로만 가르침을 받는다면 확실하고 건전하며 명료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확실하고 건전하며 명료한 지식을 갖지 못한 채 그저 본성적으로만 가르침을 받는다면은 다만 혼란한 원리에 매여 마침내는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이제 알지 못하는 신 우상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태로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13항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13항부터 15항까지는 인간은 오류를 고집하는 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3항의 제목은 성령은 인간이 고안해낸 일체의 예배 행위를 거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종교를 부패케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견해에 따라 움직이는 자는 모두가 다 필연적으로 이런 데 빠지게 된다. 누구를 막론하고 유일신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자라고 우리는 주장해야 합니다. 실로 그들은 마음에 그러한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사가 무엇이며 그들의 확신하는 바가 무엇인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먼 마음 속에 하나님 대신 마귀를 두는 자는 모두 다 배교자라고 성령께서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에서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도 없이 지내던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한 국민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주장한 대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주의 구조에서 창조주의 위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참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들어가실 여지를 만들기 위하여 전에 이방인들 사이에 신으로 경배받던 것은 어떠한 신도 어리석고 거짓된 신으로 정죄하는 한편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계속 번창하던 시온산 외에는 어떠한 하나님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예수님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마리아인들은 참된 경건에 거의 접근한 듯이 보였습니다. 거의 접근한 듯이 보인 것입니다. 아예 접근한 것은 아니고요. 거의 접근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그들이 무익하며 잘못된 망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된 경건에 가장 근접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이방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훨씬 나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참된 경건에 근접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들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에 가장 근접했던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들도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배울 때에만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요컨대 모든 사람이 비록 큰 죄악에 빠져 있지 않고 혹은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공통적인 이해에 근거한 순수하고 공인된 종교는 가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일반 대중의 광란에 감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라고 한 바울의 주장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탁월한 자가 오류라는 어둠 속에서 헤매인다고 하면 민중의 찢기와 같은 존재들이, 여기 민중의 찢기와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요. 이거 영어 원문에 보면은 The Refuse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Refuse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나머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자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자들이 오류라고 하는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민중의 찢기와 같은 존재들에 대하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예배 형식을 성령이 속된 것으로 거절한다고 해도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예배 형식은 성령께서 이제 거절하신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하여 인간의 방법으로 얻어진 의견은 비록 그것이 항상 막대한 오류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오류의 산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류를 양산해내는 그런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비록 나쁜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에 대해 율법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도 모두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입법자들은 종교가 일반의 여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말하였을 뿐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크세노폰에 의하면, 여기 크세노폰은 역사가이고요. 기원전 431년에 그리스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고 350년에 죽었습니다. 크세노폰에 의하면은 소크라테스까지도 사람은 누구나 조상으로부터 받은 의식과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관습에 따라 신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명령한 아폴로의 신탁을 예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를 멀리 초월하고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권위로 정의할 수 있는 이 법칙은 어디서부터 인간에게 왔습니까? 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 세상을 초월하는 문제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은 전혀 없다. 막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혹은 인간적으로 전해진 신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 조상들의 법규나 민중의 재정을 누가 그렇게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다른 사람의 결정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한 도시의 관습이나 전통의 여론에 따르는 것은 경건의 띠로서는 너무도 약하고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일뿐입니다. 여기 마지막 그 문장에 이제 남은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일뿐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끝도 없이 어두운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놓은 그 책이 바로 성경 책인 것입니다. 이제 14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항의 제목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구조에서 조물주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도 많은 등불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지만 이 말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춘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헛될 뿐입니다. 비록 그 광선이 우리의 온 둘레를 비춰준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다소의 섬광을 바라기는 하나 그것은 충분한 빛을 방사하기도 전에 질식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도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바로 그 귀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는 말씀을 첨가하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보이지 않는 신성이 이와 같은 거울 안에서 나타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내적 계시에 의하여 믿음으로 조명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찬란하게 드러나 있지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신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찬란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비추어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계의 창조에서 명백히 보여졌다고 말한 곳에서도 바울은 그러한 현현을 인간의 통찰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명백하게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도 인간의 통찰력으로는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오히려 인간으로서는 변명할 수 없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를 멀리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접근의 결과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함을 가르쳤습니다. 곧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무긴 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지 않는데도 자기를 알리시기 위하여 각종의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인류를 친절하게 이끄시는데 인간은 자기의 길, 그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 14항을 이제 마쳤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맨 처음에 나왔던 그 구절입니다. 피조세계가 창조주의 영광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그 말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15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지요. 15항. 제목은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수하고 명백한 하나님 지식에 도달할 본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둔감의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로 우리의 양심이 나태와 배은망덕을 항상 깨우쳐 주지 못하더라도 무지를 구실로 내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음의 변명들, 곧 말 못하는 피조물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음성으로 전해주는 그 진리를 들을 만한 귀가 자기에게는 없다고 인간이 변명하는 것과 눈 없는 피조물이 보여준 것을 자기에게는 눈이 없어서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리고 비이성적인 피조물까지도 교훈을 주는데 정신 박약이라 더 이해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들이 당연히 용납되기라도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줄지라도 우리가 방황자여 방랑자로서 길을 잃고 헤맨다면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 문장이기 때문에 금방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대한 아주 훌륭한 해설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은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에 대한 아주 훌륭한 해설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조금 전 그 구절을 말씀드리면요, 이런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죠? 어떻게 인간이 진리를 들을 길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변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피조세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는 피조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할 줄 아는 그 존재, 또 들을 귀가 있는 그 존재인 인간이 진리를 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나중에 변명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결코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눈이 없는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하고 있는데 인간이 그것을 볼 수 없다고 하면 그것도 얼마나 기이한 변명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이 없는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인간이 자신의 지성이 약하다고 하면서 변명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어떠한 경우라도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서술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의 놀라운 구조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씨앗을 즉시 부패케 하여 훌륭하고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땅히 그들 자신의 태만에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찬란하게 보여주는 그 단순한 증거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거짓 없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한다. 이게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오묘한 자연을 보고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이야, 참 이 자연의 신비는 너무너무 놀랍다고 감탄을 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죠. 그렇게 오묘한 것을 지은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게 그런 이제 맥락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왜냐하면 우주에 대한 명상을 통하여 어떤 가벼운 신지식을 맛보게 되자 여기 가벼운 신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감흥이 오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가벼운 신지식인데요. 이제 그렇게 신지식을 맛보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즉시 참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곧바로 우상 숭배로 가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머리로 만들어낸 꿈과 안상을 지켜세우며 마땅히 참되신 그 눈에 돌려야 할 의지의 선 권능에 대한 찬양을 그 밖에 어떤 무엇, 우상이죠. 그 밖에 어떤 무엇에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하시는 역사를 악하게 판단함으로써 그 역사를 희미하게 하거나 뒤집어 엎거나 하여 그 역사 자체로부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며 창조주에게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찬양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박탈해가지고 우상에게 다 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그런 것이죠. 뭐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한다. 여기 이 말에 이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찬란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한다. 어느 정도의 감흥은 느낍니다. 오묘함 이런 걸 보고 감흥을 느끼고 감격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더 이상 나가지 못하죠.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충분한 교훈을 또 지나쳐서 이제 완성된 어떤 그 구원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연을 보면서 이제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기괴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계시해주는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되죠. 물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없다면 우리들도 이방인들처럼 또 불신자들처럼 어둠 속에 여전히 방하고 길을 헤매이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철학자들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데 저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알려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